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 회사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어제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수출입과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수익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군사령부 특별조사단은 오늘 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드 캐럴 유엔 군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또 북한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망명 북한 병사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병원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기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에서 오늘 오후 2시 45분경 11명이 탑승한 해군 항공기 한 대가 오키나와 남동부 해상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합동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까지 8명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어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사임서에서 짐바브웨 헌법 제96조에 따라 공식 사임하며 사임은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인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의회가 추진하려던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건은 폐기됐습니다. 차기 짐바브웨 대통령은 에머슨 음낭가구아 전 부통령이 유력합니다. 무가베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뒤 국외에 피신해 있던 음나가구아 전 부통령은 오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과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시리아의 통합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위협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이주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사이 적어도 20개 나라가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출국시켰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수출입 통로 또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정조준한 건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1일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오랜 상업관계를 맺었던 제3국 국적자와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중 단둥 커화 경제무역회사와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억 5천만 달러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물품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이 포함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국적자 선시동과 그가 운영하는 단둥 동이안 산업은 지난 몇 년간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는데 여기에는 차량과 전기 기계장치, 알루미늄은 물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실은 단둥 동이안 산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 기업에도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관인 조선육해운송과 조선국가해사감독국이 제재되고 조선대봉운송회사와 조선릉라도운송회사 등 6개의 북한 운송회사들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운송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자경호와 강성 1호, 부흥 1호, 양각도호, 유성 7호 등으로 최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는 조선 금별무역회사 소유의 선박 예성강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위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자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안겼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9월 1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제재 회피 전략을 밝혀내는 한편 북한의 외부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추가 제재가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0개 나라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이들 나라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북한 노동자와 대사관 등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적어도 20개 나라가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헤던 워터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It was at least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d done different things with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Now that would exclude
노트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외 다양한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나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나라에 북한 노동자 수 축소나 추방, 그리고 북한 대사관 축소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re we have said reduce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number of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your country, reduce the footprint of their embassy, kick out North Korean guest workers, that type of thing.
노트 대변인은 또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된 것이 중국의 대북 압박 협력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it jeopardizes anything. Look, I think the world has come together behind this issue, recognizing how destabilizing the activities are on the part of Kim Jong-un's regime.
노트 대변인은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얼마나 불안정을 야기하는지 인식하고 이 문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제재로 인해 그런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죠.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출국시켰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이후에 나온 조치인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친북 국가로 알려진 앙골라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앙골라 국영 매체 저널 D 앙골라는 21일 북한 노동자 153명 가운데 55명이 앙골라를 떠났다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98명도 조만간 앙골라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테테 안토니오 앙골라 외무차관이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하는 것을 감독했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차관은 북한 노동자들과의 계약 해지는 북한 회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앙골라 정부가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앙골라 내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이날 마누엘 아우구스토 앙골라 외무장관의 국영 TV 인터뷰를 인용해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이미 귀환 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앙골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앙골라 등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수단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군사와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앙골라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청송연합이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영업 중이며 이 기업 대표가 외교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교관이 앙골라 대통령 경호부대와 비공식 부대를 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76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앙골라는 주로 대북 제재 회피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 think is another way to pressure the Kim Jong-un regime. It also has important symbolic value.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주면서 대북 제재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지금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으로 충족된 상태였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다른 선택 방안들을 갖고 있고 대북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오래전부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의 행동과 정책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Overall, it's a more symbolic status and policy than it is substantively.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닉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uestion I have is why now? And the timing of this.
중국의 대북 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중요한 연설에 대해 북한이 완전히 반응하기도 전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뻔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 정치학과의 앤드루 여 교수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한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가정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will complain that it will make negotiations, a return in negotiations more difficult, but of course North Korea.
거듭 협상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미테리 전 보좌관도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테러 지원국 지정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say, all right, well, let's talk about it. Why have we done this?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와 그 같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조치를 구실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North, for example, decides to test its long-range missiles so that they almost reach the U.S.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하고 이 미사일이 미국에 가까이 도달해 미국이 이에 대한 격추나 사전 타격에 나설 경우 매우 빠르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찬우지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그럴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러 연구원은 북한이 반발하면서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 최악의 경우 관련국들 가운데 한 나라가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중 두 나라가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사태겠죠. 이 북한은 이를 통해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국한 기자, 네. 중국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 확인이 됐습니까?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최룡해와 리수용 당 부위원장 면담 등 숭타오 특사의 평양에서의 활동을 전하면서도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양측이 보도하지 않기로 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서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북한이 특사의 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란 분석도 하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이 공산당 지배체제인 중국에서 당 부장은 장관급 이상의 지위인데다 무엇보다 특사는 직책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메신저라는 자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이 중국 숭타오 특사를 만나지 않은 걸까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북한이 이를 통해서 핵 포기는 절대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숭타오 특사 파견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는데요. 북한은 특사의 핵심 메시지가 자국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미중 정상 간 합의 내용인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 결국 김 위원장은 특사가 전할 중국 측의 메시지에 거부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도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이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된 건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국제적으로도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한 게 주요 이유입니다.
예.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컸던 겁니다.
예.
올해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북중 정상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과거 서방국들과 소련의 강한 반대와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던 것을 빗댄 겁니다.
예.
북한은 또 미국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떤 종주국이나 마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록 정부나 당 차원의 공식 성명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엿보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한편으로는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특사와의 면담을 거부했다. 이건 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 아니냐. 이걸 또 반증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이 또 적잖은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과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북한을 다뤄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특사 방북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중 관계가 달라지기는 어렵겠군요.
예, 그렇다고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예.
이 집권 위기에 접어든 시진핑 주석이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북한 역시 혈맹인 중국과 계속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북핵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나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1일자 글로벌 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주목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제 유엔의 틀에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데 좀 더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평양과 워싱턴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두 당사국보다 더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은 미북 간 문제임을 강조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중국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긴박했던 탈출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북한군 추격전은 이 병사의 바로 뒤에서 총격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편 탈북 병사는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지프 차량이 북한구역 도로에서 판문점 쪽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구역의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지프차는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배수구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후 북한 측 판문각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급하게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망명을 시도하던 병사는 차량이 배수구를 빠져나오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온 북한 군인들이 바로 등 뒤에서 총격을 퍼붓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망명을 시도하던 이 군인은 체포됐거나 즉사했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2일 지난 13일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탈출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배치한 폐쇄회로 TV와 열감시 장비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채드 캐럴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6분 50여 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When we focus back on the top screen, you can see one KPA soldier here run across the MDL for a few seconds. Hit play.
이 영상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추격했다가 황급히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열 감시 장비를 통해 한국군 부사관 두 명이 쓰러져 있는 북한 병사를 남쪽으로 끌어가는 영상, 멀리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집결해 당황해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캐럴 실장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미국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스웨덴과 스위스의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이 두 가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key finding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are that the KPA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by one, firing weapons across the MDL, and two, by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했고 추격하던 군인이 실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캐럴 실장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가 이날 북한군의 위반 사항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위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서로 만날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군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엄격한 판단으로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을 조사팀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he JSA Security Battalion personnel demonstrated appropriate self-discipline and sound decision-making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was not
공동경비 구역에서 발생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통보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답변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이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많이 위반했지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을 뭐 할게요. 정전협정 위반이 확실한데 그거를 나와서 뭐 잘못했다? 위반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북한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일단 뭐 입 닦다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JSA 안에서만 일어난 그 정전협정 위반도 많고요. 뭐 그동안에 뭐 정전협정 자체를 놓고 본다면 위반의 수는 뭐 수없이 많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사과나 시인이나 뭐 그런 걸 한 적이 없죠.
북한은 이번 북한군 병사 망명이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망명한 병사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병사가 24살, 한국 나이로 25살의 오모 씨라며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사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또래의 한국 청년과 피부 상태가 좀 달랐다며 악수해 보니까 한국 해군 특수대원처럼 손가죽이 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군인이 영화와 한국 노래를 듣고 있고 이후 대화를 했는데 한국의 소녀나 젊은 여성들로 이뤄진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저기 어떤 노래가 더 좋다 그래서 난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이게 더 좋니 뭐 이렇게 해서 괜히 농담도 하고 농담할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료진은 이 병사가 8년째 북한군에 복무했던 운전병으로 한국에서 법률 공부를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국영 항공사죠. 에어 차이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양행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의 운항 편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 차이나가 20일 비행편을 마지막으로 베이징 평양 노선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에어차이나 공보 담당자를 인용해 이번 결정이 수요 부족 때문이라면서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지난해에도 11월부터 평양행 노선인 CA-121편과 돌아오는 CA-122편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운항 중단 역시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승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에어차이나의 평양 노선은 올해 3월 27일에 재개됐습니다. 이후 평양 마라톤이 열렸던 4월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주 3회 스케줄로 운항이 되다가 이후 2주간의 휴식기를 거쳐 5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항공편을 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이달 20일까지 편도를 기준으로 총 60회 운항 기록을 남겼는데 매월 1, 2회 결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운항 중단 조치가 승객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모이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10월부터 베이징 노선을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려항공은 여름에는 증편을 통해 주 5회 운영을 하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3회로 간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상하이 노선은 8월 말을 끝으로 다시 띄우지 않고 있고 주 2회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10월 한 달간 6번이나 결항을 하긴 했지만 11월에 접어들면서 정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엔양 노선의 경우 결항 기록 없이 주 2회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현재 고려항공은 베이징 3편, 시엔양과 블라디보스톡 각각 2편씩 매주 총 7편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여 개의 해외 도시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쿠웨이트, 파키스탄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들 나라들로의 운항이 중단됐고 전세계 형식으로 운영됐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노선은 올해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까지 고려항공이 정기적으로 취항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해 초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영공 통과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내년 초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이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 안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문화부 공보실은 VOA에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최선의 보안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개최국인 한국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외교부, 연방경찰 등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연방경찰 관계자들이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현지 답사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한국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들의 영향을 미칠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공지할 것이고 영국 올림픽위원회,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독일 외교부의 한 관리는 VOA에 관련 당국이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질적 위험이 높아질 경우 통지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그런 단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독일 선수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현지 당국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전 조치는 다른 모든 스포츠 대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준비 과정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준비 태세를 묻는 질문에 한국 여행 관련 안전 상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 정부 부처들이 모든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와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의 안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언론 매체에 당국의 한국 여행 관련 안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라 플레슬 프랑스 스포츠부 장관은 지난 9월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한반도 긴장이 심화된다면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국가올림픽위원회 칼스토스 위원장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1일 VOA에 최근 몇 달에 걸쳐 각국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유엔과도 긴밀히 접촉해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나라도 평창올림픽의 안전과 관련해 우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군사장변이 일어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결국 하야했는데요. 37년 동안 이어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천황 퇴위 일정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결국 물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발생한 짐바브웨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퇴임을 거부해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요. 결국 사퇴 일주일 만에 하야했습니다.
예.
예, 무가베 대통령은 어제 제이콥 무덴다 국회의장이 대신 읽은 서한에서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즉시 자발적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로써 올해 93살 세계 최고령 통치자이자 지난 37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무가베 정권이 공식 마감됐습니다.
예. 집권 기간은 37년이었습니다만 물러나는 과정은 굉장히 좀 전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짐바브웨 군은 지난주 국영방송국을 비롯한 수도 하라레 시내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요. 무가베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는데요.
예.
이후 군 지도부와 종교 지도자 등이 대통령직 사임을 요구했지만 무가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대학 졸업식을 주관하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정치권이 이에 맞서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무가베 전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이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 재임 중 자신과 가족들이 한 일들에 대한 면책권과 재산 보존 등을 보장받은 뒤에 하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예.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임 발표 직후에 짐바브웨 국회의사당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예.
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또 수도 하라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밤늦게까지 국기를 흔들면서 또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춤과 노래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예, 짐바브웨 국민들에게는 이 무가베의 통치 시절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짐바브웨 국민들은요 유혈 사태 없이 장기 독재자를 끌어내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가베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투쟁을 이끈 건국 공로자였는데요.
예.
독립 직후 초대 총리에 오르고 총리직 폐지 후에 대통령이 돼서 37년이나 집권하는 동안 전형적인 독재자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인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던 게 이번에 군부가 나선 결정적 계기였는데요.
예.
부인으로 권력 승계의 그 결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에머슨 음란가구와 부통령을 이달 초에 전격 해임을 했고
네.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은 해외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장기 독재자가 물러난 이런 짐바브웨의 상황이 이웃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이집트와 시리아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번지면서 이른바 아랍의 봄을 촉발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는 집권 30년이 넘은 독재자들이 많은데요. 이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대륙 54개 나라 가운데 민주국가는 14개 나라뿐입니다.
네.
나머지 한 40개 나라 중에는 19개 나라가 절대 독재로 분류됐고요.
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민주적 선거가 보장되지 않은 전체주의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부인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물러났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가족들 간의 통치권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자 간 권력 세습이 많은데요.
예.
이 토고의 포로 냐싱베 대통령은 아버지 냐싱베 에야데마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사망한 뒤에 군부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당시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졌지만 냐싱베 일가의 집권이 5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적도 기니의 테오도로 오비 양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은 3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예.
또 31년 동안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도 아들에게 권력을 넘길 가능성이 큰 걸로 전망되고
예.
있습니다.
앞서 무가베 국민들이 짐바브웨 국민들이 무가베 퇴진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짐바브웨 정부는 누가 이끌게 되는 건가요?
네, 무가베 전 대통령이 축출했던 음란 가구와 전 부통령이 귀국해서 내년 대선까지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맡을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음란 가구와 전 부통령은 이전부터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꼽혀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짐바브웨 정부를 이끌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음란 가구와 전 부통령은 경제 전문가로 알려졌는데요. 군과 짐바브웨 국민들로부터 두루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예. 독재자 기질이 무가베 대통령 못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군요.
네, 다음 달 1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중참의원 의장과 왕실 관계자 합동회의를 열어서 아키히토 천황 퇴위 일정을 논의합니다.
네.
이 황위는 나루히토 황태자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지난 1989년부터 이어진 일본 연호 헤이세이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회각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예.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후계자가 즉위를 하는 건가요?
2019년 4월 30일 아키히토 천황이 퇴위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나루히토 새 천황이 즉위식을 거행하는 일정을 이번 합동회의에서 유력하게 다룰 걸로 현지 언론들이 오늘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 헤이세이를 대체할 새로운 연호는 전문가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이보다 앞선 내년 초쯤에 발표될 걸로 전망됩니다.
예. 일본도 뭐 그 일본 천황을 비롯해서 그 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왕이 사망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천황이 살아있을 때 물러나는 게 200여 년 뭐 세례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
아키히토 천황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고령으로 일본의 상징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나이가 많다면서 건강 문제를 들긴 했지만 이 천황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힌 근본적인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전쟁 범죄의 반성을 강조해온 아키히토 천황이 정치권 극우 보수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물러날 결심을 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예.
정치권은 결국 지난 6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 퇴위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일본 왕실의 200여 년 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천황이 즉위한 뒤에 살아있는 전직 천황의 지위 문제도 관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천황은 현지에서 뭐 신의 버금가는 추앙과 존중을 받는 존재인데요. 천황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키히토 천황은 퇴위 후에 상황 또 부인 미치코 황후는 상황후로 예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어제 굉장히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요. 인터넷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했던 정부 규제를 풀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평등 접근권은 이른바 망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FCC를 이끄는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어제 성명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망 중립성을 강제하던 규정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망 중립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따라 제공하는 그 정보 내용이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이 서비스의 속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바로 망 중립성의 기본 원리인데요.
예.
이 망 중립성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도입됐는데 이 파이 위원장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처로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걸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통신망 업체라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미국에?
네, 뭐 미 전역에 회선을 깔아놓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해당합니다. 반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가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FCC의 발표가 어떤 업체들에게 유리한 건가요?
네, 물론 뭐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의 최대 수혜자인데요.
예.
FCC의 조처가 실현되면 이런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통보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여할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이들 통신망 업체는 연방정부가 부과한 망 중립성이 대규모 설비 투자와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이를 없애달라고 주의사에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통신업체들이 구체적으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령 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기 웹사이트 접속에는 요금을 좀 더 물릴 수가 있고요.
예.
또 돈을 더 내면 특정 사이트의 접속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모두 금지됐었는데 이제 또 모두 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고객이나 또 앞서 얘기해 주신 뭐 아마존 같이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업체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소비자 단체들은 FCC가 소비자들의 평등한 인터넷 접근권을 빼앗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업체들도 불공평한 조처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FCC 발표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도 FCC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들 인터넷 업체들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FCC의 이번 조치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지트파이 FCC 위원장이 인준 청문회에서 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예.
이 망중립성 규제 완화가 그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번 조처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행정부 유산지우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FCC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아닌데요. 다음 달 14일 열리는 FCC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FCC 이사 5명 가운데 3명이 공화당에 지명한 사람들이라서 그대로 승인될 걸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평양, 남포, 중강 등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2도까지 내려가고요. 휘천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 개성은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4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어제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수출입과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수익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군사령부 특별조사단은 오늘 일 폐쇄해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드 캐럴 유엔 군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또 북한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전정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망명 북한 병사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병원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음낭가그아 전 부통령이 오는 24일 과도정부를 이끌 새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AP통신이 짐바브웨 집권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된 뒤 해위에 도피해 있던 음낭가그아 전 부통령은 오늘 귀국에 앞서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대통령은 어제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인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과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시리아의 통합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가 민주정부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미얀마 정부가 개혁을 이끌고 평화와 화합을 유도하면서 라카인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이 직면한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라카인주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추가로 4,7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군 총사령관 등을 면담했습니다. 유엔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군사령관이던 라트코 물라디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라디치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인종 청송 등의 잔악행위를 감행한 혐의와 전쟁 범죄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10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